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한 마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파라 다클라라 나토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측의 만남과 회담 사실을 공개하고 양측은 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리터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정부 전용기 편으로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으며 나토 측은 이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은 리터 사무총장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네덜란드 총리를 역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유럽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리터 사무총장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 동맹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알렉스 웡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웡 지명자는 대북 특별 부대표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국무부의 노력을 주도했다면서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웡 지명자는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특별 정무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7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는 등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담당했습니다. 웡 지명자는 지난 2020년 유엔 특별 정무대사 지명 당시 진행된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국제사회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집결한 수천 명의 북한군이 곧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3일 태평양 도서국 피지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 만여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배치돼 주둔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곳에서 러시아 부대에 통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받은 훈련과 러시아 부대와의 통합 방식을 고려할 때 이들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했다는 유의미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어 진격한 뒤약 6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미국 정부는 이 지역을 탈환하려는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현재 파견돼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나서면 우크라이나군의 적법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 병력이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2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에 강력한 공습을 가해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새벽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으며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8층 주거용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번 주 들어 베이루트 중심부를 겨냥한 네 번째 공습이며 이스라엘군은 22일에도 레바논 남부 헤스볼라 거점 건물을 폭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모스 호치스타인 미국 중동특사는 이번 주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의 왈츠 작품 초연이 뉴스였습니다. 쇼팽이 세상을 떠난 지 170여 년 만에 초연 소식은 뉴욕타임스가 웹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으로 세계의 관심을 모았고요. 쇼팽의 잃어버린 왈츠라는 이름으로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쇼팽의 새로운 왈츠 작품 초연 등 클래식 음악계의 다양한 새 소식과 함께 음악 여행 나서보겠습니다. 자, 쇼팽의 널리 알려진 왈츠 작품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왈츠 1번 내림 2장조 화려한 대왈츠입니다. 프랑스인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로몽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필립 황트로몽의 피아노 연주, 쇼팽의 화려한 대월차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방송하고요. 오늘은 클래식 음악계의 새 소식과 함께 음악여행하고 있습니다. 자, 17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작곡가 쇼팽의 새 왈츠 초연. 뉴욕 맨하튼에 있는 모건 라이브리 앤드 뮤지엄에서 음악 부문을 담당하는 학예사가 수장고에 있던 소장품을 분류하다가 작은 악보 하나를 찾아서 그 주인이 쇼팽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봄이었는데요. 이 학예사가 분류하던 박물관 자료에 화가 피카소의 서명이 있는 엽서도 있었고 작곡가 브람스와 차이콥스키가 주고받은 편지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작고 오래된 악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오래된 종이였는데 오선지와 음표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 위에 쇼팽, 왼쪽에는 프랑스 말로 왈츠를 뜻하는 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깔끔하게 그려진 음표, 독특한 모양의 낮은 음자리표가 딱 쇼팽의 빛이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쇼팽 작품 중에 그 악보에 적힌 선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악학자에게 악보 사진을 보내서 확인을 받고요. 전문가들이 그 쇼팽의 필체와 종이 재질, 잉크까지 분석해서 쇼팽의 자필 악보가 맞다는 결론을 맺게 된 겁니다. 그동안 쇼팽의 왈츠 몇 곡에 또 진위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한 악보가 정말 쇼팽의 것인지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자, 쇼팽의 새 왈츠, 잃어버린 왈츠는 어떤 곡일까요? 프레데리크 쇼팽의 녹턴 2번 내림 2장조, 작품 번호 9의 1을 피아니스트 에이미 도르프만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얼마 전 초연으로 공개된 작곡가 쇼팽의 잃어버린 왈츠 얘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레데리크 쇼팽의 녹턴 2번, 내림 2장조, 작품 번호 9회의 피아니스트 에이미 도르프만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쇼팽의 왈차보는요, 1830년에서 1835년 사이에 20대 초반에 쇼팽이 작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보를 그려놓은 종이 재질과 잉크 등을 분석해보니 그런 추정이 나온 건데요. 손바닥만한 악보에 단 48개 마디만 그려져 있어서 한 1분 20초 길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완성 상태인지 원래 짧은 곡으로 만든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같은 선율이 계속 나오고 또 앞부분을 매우 강하게 표현하라는 지시어입니다. 프리티시시모가 나오는 점도 쇼팽의 왈츠 악보로 본 큰 이유였답니다. 쇼팽의 잃어버린 왈츠를 초연한 피아니스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의뢰로 맨하튼에 있는 그 스타인웨이 연주홀에서 촬영 녹음했는데요. 거칠게 시작하는 악보의 도입부가 딱 폴란드 시골의 매서운 겨울을 떠올리게 하고요. 쇼팽의 특징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름다운 왈츠인 것 같다는 초연자 랑랑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이고요.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악여행은 지난 봄에 뉴욕의 어느 박물관에서 발견돼 인터넷으로 초연 영상을 공개한 쇼팽의 잃어버린 왈츠 소식과 함께 클래식 음악계의 그 최신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소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스웨덴에서는 로봇 파리 연주하는 첼로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이 있었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작품 카프리스 24번 A단조 먼저 들으시고요. 그 뒤에 AI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시고요. 니콜로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A단조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역사 도시 말메에 있는 말메 라이브 콘서트 하우스에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오케스트라가 만난 특별한 협연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드럼 치는 로봇과 오케스트라의 만남 등 음악 분야에서도 그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시험해보는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번에는 인공지능으로 설계된 두 개의 로봇 팔이 연주하는 첼로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무대였습니다. 오케스트라석엔 아주 어두운 조명이 깔렸습니다. 오른쪽 뒤에 높은 단상에 올려진 첼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첼리스트는 없었고 활과 현을 하나씩 맡아서 조정하는 로봇 팔이 첼리스트의 양팔과 손을 대신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소리를 낸 첼로는 아주 천천히 느린 속도로 소리를 냈고요. 오케스트라의 합주가 더해졌습니다. 마치 묵직한 선율에 파이프 오르간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연주를 했지만 현대음악의 불협화음을 떠올리게 했고요. 각도를 돌려가면서 활을 움직이는 로봇의 오른팔, 또 현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소리와 화음을 찾아가는 로봇의 왼쪽 팔의 움직임을 아주 신기하면서도 또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연주하는 첼로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스웨덴의 현대음악가 야콥 뮬라드가 만든 작품의 실험 무대였습니다. 인공지능의 첼로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어떤 조화로운 협연이라기보다는 로봇의 연주에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맞추는 협연이었는데요. 첼로의 느리고 애절한 독주에 오케스트라가 깊이와 울림을 더해가는 연주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감상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연주자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보비치의 첼로와 이탈리아의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이끈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91의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들으시고요.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91의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첼리스트는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한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팔의 첼로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 진행된 오케스트라의 그 인공지능을 만나게 한 여러 실험 연주에서도 같은 목소리는 있었는데요. 그 인공지능이 지휘자나 연주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도 했지만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사람 지휘자의 유연하면서도 역동적인 동작과 또 지도력,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드러머 등 최고 연주자들이 끌어내는 그런 미학적인 연주 능력은 기계의 계산된 움직임으로는 아직 대신할 수가 없는 고유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요. 오늘은 클래식 음악계의 새 소식을 살펴보면서 음악여행 하고 있습니다. 자, TV 영화계에서는 세계의 목소리라고 불렸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생애를 다룬 영화 마리아가 화제입니다. 지난 8월에 베네치아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공개됐던 영화 마리아는 미국에서는 11월 말에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하고요. 회원제로 영화와 드라마를 제공하는 넷플릭스에서 12월 중에 방송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내년 1월에 영화관에서 상영을 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마리아 칼라스가 무대를 내려와서 프랑스에서 생을 마치기까지 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간을 영화에서 다뤘다고 하네요.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마리아 역을 맡아서 더욱 관심을 받았는데요. 영화 속에 꼭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 마리아 칼라스의 유명한 아리아 중에 이탈리아 작곡가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의 아리아 정결한 여신 카스타 디바도 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툴리오 세라피니 이끈 라스칼라 밀라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세기의 디바로 불린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로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의 아리아 정결한 여신 들었습니다. 툴리오 세라피니 이끈 라스칼라 밀라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한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생애는 2018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아 칼라스 세기의 디바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배우가 마리아 칼라스를 연기한 극영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또 선박왕이라고 불렸던 그리스의 부호 에리스토틀 오나시스와 결혼한 제클린 오나시스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었던 칠레 감독 파블로 라라인이 영화 마리아의 메가폰을 잡았다는 것, 할리우드 배우 엔젤리나 졸리가 마리아 역을 맡았다는 것도 화제였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예고 영상이 영화 마리아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마리아 칼라스 인생을 조명할지 또 엔젤리나 졸리가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떻게 재현할지 더 궁금하겠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는 1923년 뉴욕에서 태어난 그리스 이민자 가정의 딸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악 공부를 했고요. 1940년대부터 아주 왕성한 활동을 시작해 1997년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 세계 오페라의 디바로 활동했었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아리아 오 미오 바비노 카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소프라노 아드리아 모렐리의 목소리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든 영화 좋아하십니까?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영국에서 제작한 월레스와 그로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즈를 아주 좋아하는 월레스, 또 사람보다 똑똑한 개 그로미시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이 찰흙, 클레이로 등장인물을 만들어서 그 움직임을 툭툭 끊어서 촬영한 기법이 특징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1989년에 그 첫 편이 나온 후에요. 1993년, 95년까지 짧은 길의 단편 영화가 이어졌고요. 2005년에는 장편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역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에 영국 BBC 채널을 통해서 새 월레스와 그로미시 방영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플릭스 채널을 타고 세계 많은 나라의 시청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예고 영상이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겼는데요. 그 도입부가 아주 강하고 인상적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작품 토카타와 푸가가 예고 영상의 배경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속에 이 오르간을 연주하는 이가 이 닭볕 같은 빨간 모자를 쓴 펭귄이었고요. 웰리스와 크로밋 새 영화에서는 바흐의 토카타 푸가가 어떤 분위기로 쓰였는지 또 영화는 어떤 내용일지 더 궁금하게 했습니다. 클래식계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한 주말의 음악여행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지휘자 하프와 오르간 연주자인 톤 쿤만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